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이 끝난 지 하루 만인 27일 다시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26일 실시된 토론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승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토론이 실시되기 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토론 중에 트럼프 후보를 수세로 몰고 간 클린턴 후보가 추가로 2%포인트의 지지를 더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7일 토론회 진행자가 고의적으로 클린턴 후보보다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토론장에 설치된 자신의 마이크의 음량이 클린턴 후보보다 낮게 설치되는 등 형편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27일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 정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마이크에 대한 불평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세계 주요 증시들이 26일 밤 진행된 미국 대통령 양당 후보들의 첫 정치 토론회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아시아에서는 홍콩의 항셍지수가 1.1%,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0.8%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영국의 FTSE 지수는 0.7%, 프랑스의 CAC 지수도 0.9%, 독일의 DAX 지수는 거의 1.2%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를 이끄는 미래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식시장들이 직면하는 최대의 위험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투자 전문가들이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사이에 박빙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진지하게 수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으로부터 북부 도시 알레포 중심지를 탈환했다고 시리아 국영TV와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파라프라 마을을 탈환한 이후에도 알레포 요새 인근에서 반군과 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군 관계자는 시리아와 러시아의 전투기와 대포들이 알레포 내외의 여러 지역에 폭탄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또다시 압둘 바시트 뉴델리 주재 파키스탄 대사를 소환해 무장 세력이 카슈미르에 주둔하는 인도군 기지를 공격해 18명이 사망한 사건에 파키스탄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파키스탄의 바시트 대사에게 군 기지를 공격한 무장대원 4명의 안내자 2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이 안내자들과 공격 중 사망한 무장대원 1명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마자 파라바드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번 공격은 지난 7월 이후 광범위한 민간 소유에 시달리는 카슈미르 상황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적대국들의 거듭되는 정보전에 맞서 싸우고 이에 대항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 지휘관들이 말했습니다. 나토군 지휘관들은 또 러시아 등이 서방의 언론의 자유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최근 개최된 나토군 정보전 회의는 24시간 뉴스 채널인 러시아 투데이와 같은 러시아 관영 언론의 증가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러시아 투데이는 종종 러시아 대통령국을 위한 선전 방송으로 의심받아왔습니다.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과 이민자 수가 올해 급격히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더 증가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에 들어온 이민자와 난민 수는 20만 2,1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한 난민 수는 같은 기간 3,501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거의 20% 늘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1980년대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강철 갑옷을 입은 로봇 경찰이 냉철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범죄를 소탕한다는 내용의 이 영화 속 로봇 경찰이 중국의 한 공항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물론 영화 속의 로봇 경찰처럼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긴 타원형의 로봇인데 세계 최초로 공항 보안 요원으로서 중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안봇이라고 하는데요. 로봇캅의 외모와는 사뭇 다르지만 못지않은 능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주요 임무는 공항 이용객의 안면 인식인데요. 로봇에 달려있는 4개의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읽어내는데 국제경찰 인터폴에 등록된 범죄자를 즉각 감지해서 알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또 비상 상황 시에는 전기 충격기를 작동시켜서 이 범죄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주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로봇 경찰은 시속 18km로 달릴 수 있어서 웬만한 성인 남성의 달리기 속도로 목표를 쫓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단점도 있지만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공항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다소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0도, 신의주 11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9에서 20도, 함흥 17에서 18도, 끝으로 청진은 16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Little Eva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he Loco Motion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다 함께 춤을 춰보자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 정부가 옛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추진 중인 국제협력 경제협력 구상인 1대1로 계획의 현황을 짚어보는 회의가 이번 주 초 산시성 시안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주변 국가에 직접 투자한 액수만 5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고요. 동유럽의 슬로바키아에서는 유럽연합 국방장관들이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이례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법원이 제1조선인 작가를 모욕한 유명한 반환단체 제트케 측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진행된 1대1로 포럼 소식인데요. 박영석 기자, 먼저 1대1로가 뭡니까?
네, 1대1로란 이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잇는 이 두 개의 축이 만나는 대규모 신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이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일대는 이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예, 실크로드 지역에 해당하는 육상 경제권을 말하고요. 일로는 이 중국 남부 해안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각 나라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21세기 신해양 실크로드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9월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일대의 구상을 내놨고요. 한 달 뒤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일로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13년 9월 가을쯤에 이 시진핑 주석의 구상으로 시작된 1대1로 계획.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회의가 열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 포럼에는 1대1로 계획의 3년 진행 현황을 정리한 인민대학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그동안 이 계획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주변 국가들의 투자한 액수가 미화로 5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왔다고 인민대학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이 투자 액수는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해외 투자액의 12%에 달해서 1대1로 계획이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중국은 올해도 1대1로를 통해서 주변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올 상반기에만 69억 달러를 집행했습니다. 이 돈은 주로 러시아로 많이 갔고요. 나머지 돈은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 라오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됐습니다. 1대1로 관련국이 중국에 투자한 규모는 34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중국이 주변 국가에 투입한 돈이 훨씬 많네요.
맞습니다. 이 중국의 주변국 투자액이 511억 달러고요. 주변국의 중국 투자액이 34억 달러 정도니까 10배도 넘는 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역내 정치 상황이 1대1로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올해 상반기 중국의 투자가 집중된 나라들은 이 러시아 외에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요. 이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걸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1대1로 경제 구상을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외 1대1로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중국은 1대1로 계획에 포함된 나라들 가운데 11개 나라와 예, 관세 없이 물품을 거래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요. 56개 나라와 FTA 전 단계에 해당하는 양자 투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1대1로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 이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해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이 대규모 국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이 취지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중국 당국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계획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건 향후 중국의 대외 정책이 아예 일대일로 중심으로 꾸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일대일로 계획이 앞으로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중국과 일대일로 관계국 사이에 지난 3년간 수출액 규모가 3조 1천억 달러에 달해서 중국 전체 대외 무역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모는 이 대미 교역량을 제외한 중국의 해외 무역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를 비롯해서 경제부처들은 일대일로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 분야 장기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당사국, 중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일대일로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당국자들은 일대일로 추진 현황에 만족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시했던 이 시진핑 주석은 70여 개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통해서 이 초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일대일로 포럼을 주관한 이 산시성의 후허핑 성장은 일대일로는 앞으로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바라는 중국의 꿈을 현실화할 것이라면서 또 일대일로 관련국들의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는 것은 우리 노력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일대일로 계획. 미국은 이 계획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 한 나라의 경제 정책 집행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일대일로에 대해서 공식적인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협력체들과 비교해 볼만한데요. 미국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일대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를 주도하고 있고요. 또 유럽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한꺼번에 맺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TPP가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느냐는 이 영내 국내 정치 안보 상황과 맞물려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사안이라고 미국의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국방장관들이 안보 관련 회의를 위해서 모였다고요?
네, 유럽연합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화요일 이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모였습니다. 이 브라티슬라바는 열흘 전에도 EU 정상회의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유럽군과 유럽군 지휘부 창설 문제, 또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영내 국방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유는 이 창설 이래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의체인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강력한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EU 국방장관들이 따로 이렇게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자, 여기서 유럽군이라고 하면 이 유럽 각국의 군대를 통합한다는 개념입니까?
네, 맞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유럽군은 유럽 각 나라의 군대를 하나로 묶는 단일 명령체계의 통합 군대를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은 물론이고 이 나토와도 역할이 겹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은 각국의 독립적인 군대는 그대로 두고 이들을 한 곳에서 지휘할 수 있는 유럽군 지휘부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폰데어 라이덴 독일 국방장관은 이는 유럽군을 창설하자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유럽군 창설은 물론이고 유럽 지휘부 구상에도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EU를 탈퇴키로 결정한 영국은 유럽군과 유럽군 지휘부 창설 계획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더라도 이 통합 유럽군 창설 계획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이런 구상은 각 나라의 자주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 나토와도 역할이 겹쳐서 테러에 유럽이 함께 맞서는 계획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스웨덴과 네덜란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영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도 이 유럽의 군대 창설을 허용치 않는 EU 조약을 언급하면서 이 프랑스, 독일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나토와 역할이 겹치고 또 각 나라의 자주권을 해친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일각에서 이렇게 군대 통합이나 또 통합 지휘부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은 뭘까요?
네, 지난 6월에 EU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보고서에는 이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유럽 각국의 안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유럽 지역의 안보 요구는 지난 2014년 이 크림반도 무력 병합 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면서 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이 유럽군 지휘부 창설 지휘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법원이 유명 반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집회, 이른바 이 혐한 시위를 주도해온 일본의 극우단체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과 이 사쿠라이 마코토 전 회장이 화요일 오사카 법원으로부터 이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법원 측은 제특회라는 약칭으로 유명한 이 단체와 이 사쿠라이 전 회장이 제일 조선인 작가인 리시네 씨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고 또 차별적인 발언을 수차례 가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77만 엔, 미화로 약 7,7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리시네 씨는 일본의 인터넷에 한일 관계, 또 한반도 문제, 혹은 북한 관련 현안이나 제1한인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글을 올려왔었는데요. 제1한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글을 게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제특회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리 씨가 제특회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는 이 제특회가 공개 집회 현장에서 부당하게 자신을 반일 인사로 몰아 차별했고 또 인터넷에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했다고 적었고요.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서 제특회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이 일본 사회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극우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단체 행동이나 공개 발언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 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활동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혐오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5, 6년 사이 이런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 주요 도시에서 크게 늘자 일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자는 이 입법 청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NHK 방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개인이 고소한 헤이스피치 관련 재판에서 차별 행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월요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간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제 문제와 외국에서 미국의 역할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 누가 더 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미국의 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발표 내용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월요일에 있었던 토론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시간으로 어제였죠. 월요일 밤에 뉴욕주 햄스테드에 있는 호프스트라 대학교에서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처음 1대1 맞대결을 벌였는데요.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무대에 여성 후보가 선 것은 클린턴 후보가 처음입니다.
네. 자, 여러 의미에서 참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무대였는데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이 가야 할 방향, 경제 번영, 미국의 안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됐는데요. 먼저 경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후보는 돈에 대해 아는 사람이 국가를 경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Our country has tremendous problems. We're a debtor nation. We're a serious debtor nation. And we have a country that needs new.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많은 부채 등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도로와 교량을 건설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클린턴 후보가 지지하는 것 같은 안들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사업 경영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비판했고요. 8년 전 금융위기를 가져온 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We had the worst financial crisis, the Great Recession, the worst since the 1930s. That was in large part because
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8년 전에 겪었다면서 이는 중산층을 외면한 채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법인세 삭감과 기업 규제 완화를 경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 점을 클린턴 후보가 지적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이 토론회에 앞서서 좀 지켜봐야 될 점 가운데 하나로 트럼프 후보가 과연 어떤 태도로 토론회에 임할 것인가? 그 바로 그런 점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공화당 예비 선거 때처럼 과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 공격에 주력할지 아니면 좀 정책 논의에 치중하면서 좀 더 무게감 있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요?
네, 처음에는 예의 바른 트럼프 후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클린턴 장관이라고 깍듯이 존칭을 쓰기도 했는데요. 곧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뭐나 할까요? 클린턴 후보의 말을 여러 차례 중간에서 가로막으면서 공격했습니다. 특히 두 후보가 이날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대응 전략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She tells you how to fight ISIS on her website.
The next segment, we're continuing the subject of.
Well, at least I have a plan to fight.
네, 클린턴 후보가 ISIL 격퇴 방안을 많이 볼 수 있게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다며 트럼프 후보가 공격하자 클린턴 후보는 최소한 자신은 격퇴 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자 이날도 두 후보 간 열띤 공방이 펼쳐졌군요. 자, 트럼프 후보가 비판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직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연방국세청 IRS의 감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IRS가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행자가 지적을 하자 이 문제를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 연관시켰습니다.
I will release my tax returns against my lawyer's wishes. When she
네, 만약 클린턴 후보가 이미 삭제했다고 밝힌 이메일 3만 3천 건을 공개한다면 변호사의 반대도 불구하고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것만큼 돈이 많지 않거나 뭔가 숨길 게 있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관용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메일 이야기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메일 문제에 대해서 실수였다고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I made a mistake using a private email.
That's for sure.
And if I had to do it over again, I would.
네,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도 실수였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달리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알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 두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판단력과 기질 문제, 인종 갈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경찰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총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사법 개혁을 촉구했고요. 트럼프 후보는 법과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종차별 논란에 빚은 불심검문 신체 수색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월요일 토론회에서 한반도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예, 핵 문제와 방위금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핵 무장이 큰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같았는데요. 이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발언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Nuclear is the single greatest threat. Just to go down the list. We defend Japan.
네, 핵 문제가 미국이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일본과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적절한 분담금을 내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란 역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에 왜 이런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반면에 클린턴 후보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말도 들어보시죠.
Words matter when you run for president and they really matter when you are president. And I want to reassure our allies.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거나 대통령이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선거운동으로 다른 나라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월요일 토론회에 대한 반응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죠. 이날 누가 더 잘했습니까?
네,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 지지자인 기업인 마크 쿠반 씨 같은 사람은 클린턴 후보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고 대답 내용도 깊이가 있었다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 지지자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클린턴 후보가 경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지자들이야 뭐 아무래도 지지하는 후보 편에 서서 상대 후보를 비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가 한판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클린턴 후보가 완벽하지 않았고 때때로 로봇처럼 준비해온 내용을 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후보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토론회에 임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에게 박한 평가가 내려졌는데 어떤 면에서 좀 준비가 안 돼 보였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또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을 가리켜서 개탄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했던 발언 등 이 클린턴 후보를 공격할 요소가 많았는데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이 클린턴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적절한 공격으로 여러 차례 트럼프 후보를 수세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예, 역시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는 반응입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공동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2%에 달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더 승리했다는 사람은 27%에 그쳤는데요.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등의 항목별 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68대 27% 또 67대 32%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대통령 후보 토론의 시청자들 가운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터넷에서도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예. 반응은 좀 어떻게 갈렸는지요?
네. 트럼프 후보가 더 많이 언급되긴 했는데요. 이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자, 여담으로 트럼프 후보가 토론회 중에 자주 코를 훌쩍거렸는데 이게 꽤 거슬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얼마 전에 폐렴으로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가 폐렴에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토론회는 모두 총 3차례 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토론회 일정은 언제인가요?
예,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투시에서 대통령 후보 2차 토론회가 열리고요. 10월 19일 수요일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지막 3차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도 열리는데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민주당의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다음 주 화요일 10월 4일에 버지니아주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 연방수사국 FBI가 월요일 2015년 범죄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가 전년도보다 3.9% 늘어난 12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살인의 경우 15,696건으로 전해보다 10.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폭력 범죄 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런 추세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월요일 FBI가 공개한 통계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면서도 폭력 범죄 총 건수는 지난 20년간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린치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범죄율이 줄어들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지난해 어떤 범죄가 많이 증가했고 또 줄어든 범죄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살인이 11%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강간이 6.3%, 가중폭행이 4.6%, 강도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재산범죄는 전해 비해 2.6% 떨어졌는데요. 13년 연속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강도는 7.8%, 절도는 1.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마침 이 FBI가 범죄율을 발표한 시기가 대통령 토론회와 맞물렸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월요일 토론회에서도 미국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좀 다른 생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법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트럼프 후보는 불심 검문 신체 수색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월요일 토론회에서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이런 제도는 흑인과 같은 소수계를 겨냥한 부당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는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이 총기 관련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 후보 제안 등에 반발한 홍콩의 시위대가 홍콩 경찰의 최루탄 세례에 맞서 우산을 들고 저항하면서 시작된 우산혁명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치러진 홍콩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산혁명 당시 시위를 이끌었던 청년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 오늘은 우산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산혁명을 촉발한 홍콩의 민주화 열망.
홍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콩의 독특한 정치 체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아주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홍콩은 1842년 영국과 중국의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 도시인데요. 아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국이 홍콩을 식민 조차지로 선택하면서 이후 공산국가가 된 중국과는 달리 홍콩은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99년이 지나고 1997년 7월에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은 이른바 일국 양제를 선택합니다. 홍콩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라는 길을 향해 전진한다는 퉁치화 홍콩 초대 행정장관의 홍콩 반환식 연설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즉 하나의 중국이지만 2047년까지 50년 동안은 다른 정치, 경제, 사법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통해 선출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친중파가 당선되기 쉬운 구조였는데요. 이 때문에 꾸준히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가 홍콩 사회 전반에 있어 왔고요. 이에 따라서 2017년부터는 홍콩 시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사람들로 후보자를 추린 다음에 홍콩 시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그 가운데 한 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자 이 성난 홍콩 시민들의 민심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겁니다.
시위를 이끈 어린 학생들.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9월 22일에 홍콩의 주요 대학들이 동맹 휴학을 선언하고 민주화 요구에 먼저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시위 초반에는 상당수 시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밤부터 아침까지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한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50여 명의 학생이 체포되면서 시위는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고등학생이 정부 청사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청사 진입을 시도해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전국에 방송된 TV 화면을 통해 한 말은 이후에 수많은 홍콩 시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학생 시위를 이끈 고등학생 조슈아 웡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웡은 10년 후 초등학생들이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이략 시위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위대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식사를 하고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비폭력 시위를 이어나갔고요. 홍콩 경찰이 진압을 위해 최루탄을 쐈을 때도 우산을 펴서 최루탄을 받아냈는데요. 그 덕분에 우산혁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비폭력 시위는 시민들의 지지를 더욱 이끌어냈고요. 우산혁명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74일 만에 접힌 우산.
홍콩의 우산혁명은 이후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힘이 분산되고 시민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동력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2014년 12월 11일 마지막까지 시위 현장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연행되면서 우산혁명을 상징했던 노란 우산은 74일 만에 접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국 양제는 경제 분야에만 해당될 뿐 정치 분야는 관계없다는 중국 당국의 권위주의적 대응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시위를 진압했지만 홍콩 내 반중 정서와 세력을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나눠진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 그리고 시위대 탓에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법치가 타격을 입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시위대에서 정당으로 조슈아 원과 데모시스토.
우산혁명과 시위대를 상징했던 10대 고등학생 조슈아 웡은 13살이었던 2010년부터 사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가 이끈 우산혁명은 직선제 요구안을 관철시키진 못했지만 전 세계에 홍콩 시민의 민주화 열망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2015년 포춘지에서는 그를 세계에서 10번째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조슈아 웡과 함께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들은 시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요구를 관철할 필요성을 절감했는데요. 2016년 4월에 데모시스토라는 이름의 정당을 창당하고 나이가 어려서 출마에 제약이 있는 조슈아 웡을 대신해서 네이선 로가 입법회 의원에 출마했고요. 역대 최연소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It shows how Hong Kong people wants to change. We were stuck in the
네이선 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시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외에도 우산혁명의 당사자이거나 지지를 보냈던 20, 30대 청년 정치인이 대거 당선되면서 향후 홍콩의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홍콩의 우산혁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ain in the neck. Pain in the neck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Pain in the neck. Pain in the neck. This expression is very common in American English. Let's find out what it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I heard your office hired a new guy. How is he?
He is a pain in the neck. He is always late to meetings, and he never gets his work done on time.
Oh, really? I don't think he's going to last too long.
Actually, I don't think he'll ever get fired. His father is the president of our company.
Oh?
Yes.
조디가 친구 데니엘에게 I hear your office hired a new guy. How is he? 신입사원 한 사람 들어왔다며 괜찮아? 라고 묻자 데니엘은 Oh, he is a pain in the neck. 말도 마, 아주 골칫거리야. 회의에도 늘 늦고 일도 제 시간에 해놓는 적도 없어. 라고 불평하네요. 이에 조디가 Oh, really? I don't think he's going to last too long. 그래? 그 사람 오래 못 있겠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Actually, I don't think he'll ever get fired. 사실 그 신입사원 절대로 해고되지 않을 거야. His father is the president of our company. 그 사람 아버지가 우리 회사 사장이거든. 이라고 답하네요. Keep today's phrase, pain in the neck,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your office hired a new guy. How is he?
He is a pain in the neck. He is always late to meetings, and he never gets his work done on time.
Oh, really? I don't think he's going to last too long.
Actually, I don't think he'll ever get fired. His father is the president of our company.
Oh?
Yes.
Today's phrase is pain. P-A-I-N. Pain in the neck. N-E-C-K. Neck. Pain in the neck. The phrase pain in the neck is used to describe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an annoyance or a hassle. So basically, if someone is being very annoying and is making things difficult for others, you can say that they are being a pain in the neck. 간혹 잠을 잘못 자고 나면 목이 하루 종일 아프죠. 그러다 보면 신경도 쓰이고 불편하며 짜증도 납니다. 이렇게 성가시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 또는 상황을 가리켜 a pain in the neck 이라고 합니다.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he is a thorn, T-H-O-R-N, thorn in my side 라는 말이 있습니다. Let me give you two examples. 먼저, if my brother is bothering me way too much, 오빠가 너무 귀찮게 하면 I can say, my brother won't leave me alone. He is a pain in the neck. 우리 오빠는 나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아. 아주 성가시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if I am very annoyed because I can't seem to easily solve my math assignments, 수학 숙제가 어려워 힘이 들면 I can say, this math assignment is a pain in the neck. I can't figure it out. 수학 숙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대로 풀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remember that the phrase pain in the neck means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an annoyance or a hassle.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산타나가 부른 스무스, 정렬적인 사랑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와 미국 국제개발처가 협력해 미 국립해양대기국의 전문가 7명이 인도네시아 세관과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리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있는 주요 어항의 관리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에게 한국국 조치 협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국국 조치 협정은 불법 어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5일 발효된 이 협정은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모두 31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 활동이 인도네시아에 끼치는 손해를 연 20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항구국 조치협정은 불법 어로 행위를 의심받는 선박을 항구에서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가 제공한 교육은 강의와 선박 검색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내 5개 주요 어항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을 교육할 교재와 훈련 과정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토대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처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 700만 헥타르에 달하는 해양 연안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3,9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브라이언 맥피터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리 대사는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불법 어로와 싸우는 걸 도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 어로 행위가 매년 인도네시아의 해양 자원 수백억 달러 어치를 훔쳐가고 법을 지키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맥피터스 대리 대사는 또 불법 어업이 어자원 보호 노력과 어업의 지속성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